이번에 미국 여행을 가면서 한 3,000km 정도를 운전을 했던 것 같아요. 한 3,000km. 이렇게 운전을 많이 하고 다니다 보니까 유튜브로 이제 듣고 이제 다닙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그 유튜브 영상들이 올라오고 그런 가운데 제가 이런 것들 한국에서 이대로 번역이 돼 갖고 이렇게 전달이 되고 그러면 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 창세기 말씀을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원어, 그 다음에 영해 이런 거 강조하는 걸 조심해야 된다.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 한국 사람이 만든 것도 있고 또 미국 사람들이 만든 것도 있고 이런 거 이제 보면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히브리어를 알아야 진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 히브리식 이거 예, 그래서 초대교회 그 히브리 말하는 사람들 거기로 돌아가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리스어를 모르면 성경의 깊은 의미를 다 놓친다. 이렇게 이제 아주 그냥 서두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말 자체는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예, 원어를 알면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잘못 이해하고 거기 빠지면은 그 유튜브 영상 이런 거 내용이 상당 부분 80, 90%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 나머지 10에서 20%가 독으로 작용합니다. 독약으로 교묘하게 들어와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제거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기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다. 마귀가 보통 간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 거짓말하면 그말 믿을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80, 90%는 옳은 거예요. 그거 들으면 그렇다구나 그런 가운데 10%, 20%의 독을 섞어갖고 그래갖고 이게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과 믿음 자체를 파괴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 뭐 미국 사람들은 영어 성경 보고 한국 사람들 한국말 성경 보는데 그래서 원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말로 이렇게 주신 이런 성경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번역이 잘못됐다. 원어를 알아야 진짜 뜻을 안다. 지금 성경은 완전하지 않다.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이런 거 듣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조금씩 조금씩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조금씩 한 번에 다가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그런 그 지식을 더해주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흔드는 그런 방향으로 사람을 이끌고 갑니다. 원래 사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 더 깊은 거, 남들이 알지 못하는 더 깊은 거 이런 거를 나만 먼저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여기에 숨겨진 의미를 내가 알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남들이 모르는 거, 그걸 내가 먼저 알아갖고 가르쳐줘야지. 탐구심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이것이 말씀에 서지 않고 말씀을 넘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넘어가면 그럼 사람이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나오는 거 조심해야 돼요. 히브리 뿌리를 알아야 된다. 히브리어 뿌리. 여러분 영상 들을 때 히브리어 뿌리 뭐 이거 나오거나 히브리 사고방식 특히 초대교회 그 시대에 그 유대인 성도들이 뭐 이거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그리스어 의미로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런 채널 그래서 여기 지금 채널을 제가 하나 갖고 왔어요. 여기 채널이 코즈 인더 바이블 성경에 무슨 코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들은 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건데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미국 사람들 채널인데 이거 보면 성경 안에 코드가 있다는 게 어떤 숨겨진 코드 그 히브리 말로 그거를 올매하게 그거를 딱 찾아서 내가 알려주겠다. 여태 교회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지 메롱 이렇게 하면서 예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하면 조심해야 된다.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이 각 나라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을 주신다. 이 전제를 깔고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어야지. 아, 이거 읽어도 이거 소용이 없어. 이걸 나는 이 뜻을 이해 못해. 그러면 여러분 이거 뭐하러 읽겠어요? 그렇게 만드는 성경 공부나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말로 주신 이런 그 성경 지금 이대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충분히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한다. 하나님이 원어 성경 주신 거 맞습니다. 보존도 원어 성경 해주셨어요. 그런데 진짜 사람을 구원하는 건 여러분과 제가 원어 성경 못 읽어요. 진짜 사람 구원하는 건 번역된 성경이에요. 번역된 성경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로. 예. 첫 번째 그거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또 뭘 조심해야 되나. 원어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사람들도 문제인데 그 다음 단계는 더 심각한 오류가 나와요. 그건 뭐냐? 영애를 하는 거예요. 영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상징을 만들어 놓고 숫자 하나 단어 하나에 어떤 이상한 의미를 이제 덧붙여서 성경이 주는 그런 메시지하고 다른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가 이제 미국 가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한국말로 만들어진 그런 영상을 이제 보내줘서 이제 하나 봤습니다. 그랬더니 열왕기하 여러분 중에서도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에 가서 보면 대언자 엘리사가 엘리야가 이제 승천한 이후에 베델로 올라가다가 작은 아이들이 대머리라고 막 조롱하고 이렇게 하니까 암곰 두 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중에서 42명을 찢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거 한국말로 된 거니까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이 본문은 맞는 본문이에요. 맞는 본문인데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를 이제 또 들고 나와갖고 이거 조그만 아이들이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뭘 그랬겠냐 이건 청년이라고 또 일단은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는 저와 여러분 여기 보셔야 됩니다. 여기 암곰이 찢었다 그랬지 죽였다 그러지 않았어요. 죽인 게 죽였다 그러지 않았어요. 찢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고 이렇게 한 거지 어린아이 42명을 하나님이 죽였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연결하냐. 다른 성경 구절을 곰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해서 이제 성경을 이제 가서 보니까 또 그럴듯한 게 호세아 13장 8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들의 심장 꺼풀을 찢고 거기서 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니 들짐승들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렇게 나오니까 아 여기 이 두 마리 곰이 암곰이 새끼 이름 곰인데 이렇게 찢는다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하면서 곰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 예. 그런데 그것도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또 가느냐 이거는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데 거기 아이들 중에 42명이 죽었다 했잖아요. 42명 이게 뭐냐 42이라는 건 계시록에 42달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42도 이제 글리 옮겨가는 거예요. 42로 그래서 이거는 환란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대언자를 대적하면 일정 기간 동안 심판받는다 해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들으면 어휴 이거 뭐 보통 해석이 아닌데 뭔가 숨겨진 비밀을 풀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성경 해석이 아니고 그 사람의 상상이에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성경 해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상이다. 성경은 그 사건을 있는 그대로 그냥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건의 의미를 앞뒤 문맥에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올라가라 올라가라. 왜 그래요? 엘리야가 올라간 것처럼 너도 한번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꺼지라는 거예요. 요 조그만 아이들까지 그 정도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언자를 무시하고 아이들 그 조그만 아이들까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를 무시하다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경고를 받아서 42명이 찢기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게 끝이지. 무슨 환란기니 뭐 새끼 이름은 앙코미니 뭐 이렇게 이런 게 나오는 그런 문맥이 전혀 아니다. 그래서 문맥을 떠나서 숫자만 따로 떼어내고 다른 구절과 억지로 연결해서 성경이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다른 메시지를 만들어내면 그는 성경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성경 위에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나에게 얘기하게 해야지 내가 원하는 걸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게 설교 아니면 강의 아니면 성경 설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걸 이야기해야 돼. 근데 내 생각을 성경 안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성경처럼 꾸며갖고 내 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기에 빠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성경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해석한 사람이 기준이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누가 기발하게 이걸 찾아갖고 연결하느냐? 기발하게 아시죠 여러분? 예. 누가 더 깊은 의미를 만들어내느냐가 진리처럼 포장이 되죠. 그럼 아주 이거 위험한 거거든요. 제가 잘 아는 분이 이걸 저한테 이제 보내줬어요. 제가 뭐 여행 다니고 그러니까 바쁘니까 뭐 대답은 안 했지만 이번에 이제 한국에 가면 한번 또 설명을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길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든지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한번 그 길로 빠지면은 뭐든지 다 붙여갖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 해석을 만들 수 있다. 말씀드린 대로 다 80% 90%는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나머지가 여러분과 저의 그 성경을 모르는 관점과 믿음을 완전히 망칠 수 있는 독이기 때문에 이런 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거를 잘못 이해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호세아서 이런 걸 갖다가 들이밀면 안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 본문이 말하는 데까지만 말해야 되고 본문이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말을 해서 만들어내면 안 된다. 특히 숫자나 상징 이런 걸 가지고 임의로 의미를 확대하는 거는 성경 해석이 아니라 성경 왜곡이라는 거 이런 걸 기억하면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형상 이거를 왜 설명을 하려고 하느냐 그 하나님의 형상 아까 그 코지 인 더 바이블 거기에서 그 사람이 히브리 말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냥 엄청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래도 뭐 미국 사람이 만든 건데 몇만 명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간이 나서 봤는데 아 이거 이렇게만 설명하면 안 되겠구나.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 이걸 가지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최소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상의 의미다. 그래서 이런 식의 성경 공부, 이런 식의 설교 강의 이런 거를 들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성경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지금 26절 형상이 나오고 27절에 형상 이게 형상이라 그러는 말이 성경에 이제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론,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거가 지금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창조물들을 창조하실 때와는 전혀 다른 말씀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요즘 제가 창세기 강의에 지금 책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한 절 다 이렇게 하고 제가 강의했던 거하고 해서 이렇게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장 몇 절까지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창세기 강의 책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자세히 봤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사람을 만들기 전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것을 창조하나 거기 가서 보면 그러면 어때요? 빛, 궁창, 땅, 식물, 뭐 해와 달과 별, 물고기, 새 이런 거 짐승 이런 거 만들 때는 그냥 있으라, 빛이 있으라, 물들은 뭐를 내라, 이렇게 내라, 있으라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사람을 만들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짐승보다 그냥 단순히 더 고등한 그런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런 존재다. 이게 인간론의 가장 근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다. 여기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이미지예요. 이미지, 상징 뭐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이미지 뭐 JPG 이미지로 보내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카톡 보내고 할 때 뭐 할 때 그림 무슨 이미지로 보내죠. 이렇게 그게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래서 그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단순한 어떤 장식적인 표현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책임, 인간의 타락, 구속, 성화, 맨 마지막에 영화롭게 되는 것까지 이거를 전부 다 표현하는 그런 말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형상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형상의 관점에서 풀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방식으로 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이 알려주려고 할 때 어디부터 시작하냐? 하나님의 형상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서부터. 그래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형상은 말씀드린 대로 이미지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어요. 이미지. 오늘 아침에 제가 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이 성경 앱이나 이런 데 가서 형상이란 단어를 쭉 찾으면서 하나님 사람과 관련된 걸 찾으면은 그러면 형상이 뭔지 성경이 성경을 이야기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26절 27절이 얘기하고 5장 1절도 또 9장 6절도 이걸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는데 특별히 9장 6절은 하나님이 살인을 금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왜 존귀하냐, 그래서 살인하면 왜 죽여야 되냐,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형상을 없애는 그런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여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형상이란 말도 있고 모양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모양. 이 두 단어는 서로 다른 측면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유일하게 반영하는 존재. 이렇게 사진이, 제 사진이 있으면 그 제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뭘 반영해요? 저를 똑같이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이. 그래서 이미지가 그런 말이고 모양은 likeness라고 했거든요. 뭐하고 똑같은 거 이런 뜻이에요. 모양. 그래서 두 개가 거의 같은 말로 쓰인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가서 보시면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셨다. 모양.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이 같은 말이구나.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너무 지나치게 분리하면 안 된다. 두 개가 거의 같은 말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구체적으로 뭐냐? 일단은 형상 그러면 조각물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조각, 동상을 만드는 그 형상이에요. 그게. 예, 그게. 예, 이런 그 조각품, 이런 거 우상과는 그것도 형상이지만 원래 다른 말이다. 출애굽기 20장 4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너를 위해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라. 나무 조각으로 뭘 새겨갖고 이렇게 해서 형상을 세워서 만들지 말라.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미 자신의 형상을 이 땅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나무나 돌이나 짐승이나 해나 달 이런 게 하나님을 대표할 수 없다. 그래서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대표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대표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조형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란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존재, 이거를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2절 23절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들이나 기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라고, 영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 하나님을 썩어 없어질 창조물의 형상으로 바꿔버린 거, 이게 우상 숭배의 본질이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형상 질서가 완전히 뒤집힌다. 그래서 시편 8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줍니다. 가서 보니까 8편 5절에 주께서 그를, 사람을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러니까 이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이 관을 씌워주셨어요. 왕처럼, 왕이 관을 쓰는 것처럼. 누구에게만? 사람에게만. 그런데 능력 면에서는 천사들이 사람보다 더 크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천사들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 그렇게 돼 있고, 천사는 영에 불과해요. 영. 천사는 영이 무슨 얘기예요? 바디가 없어요. 몸이 없는 존재예요, 원래.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은 혼과, 그 다음에 영과, 그 다음에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영적인 존재지, 사람은 영이 아니에요. 천사는 영이에요. 하나님도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존재 중에 천사가 가장 강력해, 천상의 존재들이. 그런데 영광과 존귀 면에서는 누가 더 나아요? 사람이 더 낫단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 면에서는 사람이 더 낫다. 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편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통치권을 줬다. 주께서 그가 수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참으로 모든 양과 소와 들의 짐승들이며 공중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들의 행로를 지나다니는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지배를 받는다. 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형상, 그러니까 지배권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크게 세 가지로 성경 전체를 보니까 그렇게 이제 요약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나 여기 있는 자매님들처럼 그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야. 그런 의미로 형상을 생각하면 안 된다. 첫 번째 형상은 지정의를 가졌다는 뜻이야. 지정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걸 가져서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가진 속성이에요. 그 속성을 이미지 똑같이 복사한 것처럼 해서 사람에게 줬기 때문에 사람이 지정의를 가진 펄슨이 된 인격체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다, 그런 의미다 성경이. 짐승은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데 사람은 하나님처럼 이성으로 판단하고 도덕적으로 선택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짐승 본 적 있어요? 아주 개가 엄청 영특해갖고 하나님과 교감을 해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 인간에게만 주어진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두 번째, 도덕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락 이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성품, 도덕적인 성품을 온전히 반영하는 그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었어요. 선과 악을. 실제로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 마귀의 시험을 받고 이제 타락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죄와 불의가 전혀 없는 도덕적인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이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뭘 얘기하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그런 권리를 가진 그런 존재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대 세상에서는 왕이 뭐 알렉산더 대왕이다 그러면 여러분 몇천 킬로미터를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왕이 다 가지 못하잖아요, 거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의 형상을 만들어서 도시마다 세워뒀단 말이에요. 알렉산더 같으면 도시마다 이름을 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고 그러면 뭘 새겨뒀겠어요? 자기의 동상을 뭐 말타든지 뭐 하는 그런 동상을 하나씩 이렇게 세워놨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왕의 형상을 만들어서 동상을 만들어 놓으면 이건 뭐냐? 그 왕의 권위가 미치는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왕이 딱 이렇게 동상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서 있으면 이거는 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창조 세계에 세워진 하나님의 살아있는 형상이에요. 그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해서 수행하는 그런 존재.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다. 이렇게 되니까 뭐도 있느냐? 책임도 있는 거예요. 책임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선택하고 말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도덕적 책임을 지는 그런 존재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를 뜻한다. 형상은 단지 능력 자체가 아니라 능력을 통해서 교제한다는 게 뭐예요? 나 어떤 사람하고 교제해? 그러면 그 사람을 아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사랑하고 관계를 맺는 게 그게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는 거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짐승도 감각이 있고 뭐 있으면 이제 반응을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짐승은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도.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거역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지정의를 가졌기 때문에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타락은 이 교제를 깨뜨렸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정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능력을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죄를 짓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죄를 짓고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건 엄격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고 나 영원토록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고 지옥을 선택하는 그 자유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없었으면 그러면 여러분 이거 성경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아예 애초부터 사람에게 안 주셨으면 이게 뭐가 필요해? 구속이 뭐가 필요해? 하나님이 다 프로그래밍해서 로봇처럼 다 만들어놨는데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자유의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 햄버거 집에 가면 햄버거 이거 치즈 넣고 먹을까 안 먹을까 다 선택하거든요. 다 선택하면서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선택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이런 말을 하니 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빠져 있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는 거다. 자,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귀로 듣는다 그러고 눈으로 보신다 그러고 하나님이 냄새를 너희가 이게 희생물을 드리면 그게 내게 향기로운 냄새로 내가 그거를 흠향 받는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걸 읽고, 아,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도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아, 손가락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좀 영어로 얘기하면 childish 한 거예요. 예, 너무 유치한 거다. 예, 하나님이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지. 진짜 하나님이 귀가 있고 눈이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의 특징이 뭐예요? 몸이 없는 게 영이에요. 몸이 있으면 왔다 갔다 못해요. 거기에 한정이 되잖아요. 그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 하나님은 귀가 있고 뭐 손이 있고 그런 게 아닌데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그거를 최대한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액션을 취하거나 할 때, 그래서 그럴 때 그러한 표현이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묘사한, 그걸 우리가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나오니까 그거를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사람처럼 생겼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 만들었는데 죄가 들어왔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일부 훼손이 됩니다. 훼손이 다 훼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아까 5장 읽었는데 5장 1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죠.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만드셨어요. 자, 3절 가서 보니까 이제 아담이 나오는데,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실질적으로 아담의 형상, 아담의 모양을 갖고 있는데, 그 아담의 형상, 아담의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 모양 100%를 반영을 못하고 부서진 상태지만 많은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에게까지 지금 연결이 돼서 오고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9절 가서 보면 사람을 저주하는 거, 혀를 가지고 사람을 저주하는 게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재를 모독하는 행위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것, 혀로 우리가 하나님 것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서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거예요. 다만 원래 처음에 아담에게 주셨던 그 형상하고는 본질적으로 손상이 많이 된 그런 형상을 우리에게 이제 주셨다. 그래서 사람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남아있지만 그 형상이 드러나는 방식은 죄 때문에 비틀어지고 손상이 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존엄하지만 어때요? 타락한 존재고 고귀하지만 부패한 그런 존재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벌레만도 못한 자다, 나를 그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하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다만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길, 그 길이 막힌 상태로 형상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내려오고 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 제가 길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형상을 지금 복원하시러 오는 분이에요. 또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형상이라고 하는 게 완벽하게 드러나는 일이 생깁니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 그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하나님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다. 익스프레스 이미지라고 그렇게 썼어요. 익스프레스 이미지, 그걸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15절은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아담은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인데 예수님을 가리켜서는 하나님의 형상, 근데 형상도 정확한 형상이라고 썼어요. 정확한 형상.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이 정확한 형상이라는 건 여러분 도장 있잖아요. 이거 진짜 도장. 그러니까 도장을 갖다가 인주를 묻혀갖고 딱 해서 여기다 갖다 딱 찍으면은 뭐가 여기에 딱 찍히냐. 요 도장하고 똑같은 형상이 오가서 딱 찍힙니다. 근데 두 개가 같아야 달라요. 두 개야. 같아야 달라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정확한 형상이라는 거는 존재 자체는 아버지 하나님 다르고 아들 하나님 다른데, 근데 어때요?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속성 면에서, 능력 면에서, 아름다운 면에서, 영광 면에서, 모든 면에서 똑같아. 도장을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실험해 보시라. 딱 해서 갔다 딱 찍으면 여기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게 여기 가서 딱 찍힙니다. 근데 두 개가 달라요. 본질적으로는 다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다르고 아들 하나님 다른 것처럼. 다른데 정확한 형상이에요. 정확해. 그 얘기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동일한 그런 걸 가지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걸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의 정확한 형상이다. 얼마나 이게 킹덤 성경이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한 형상. 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도장이 있는데 찍었더니 반쪽만 나오면 여러분 그 은행에서 받아주겠어요? 네, 가서 돈 찾으려고 그러는데 반만 찍어갖고 가면 그러면 돈을 주냐고요. 은행 직원이 뭘 봐요? 똑같은 거 보잖아요. 똑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도장을 거기다 올려놓고 얘하고 얘가 같은가를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하고 부분적으로 같은 게 아니에요. 어때요? 모든 면에서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능력 면에서, 영광 면에서, 예, 모든 면에서. 그래서 본질이 똑같아야 돼. 그런데 어때요? 서로 다른 분이어야 된다고. 그게 성경의 삼위일체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신데 서로 다른 인격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와 동일한 인격이다. 그러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하나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명확히 구별된 그러한 인격체신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이 조금도 하나도 빠짐이 없이 완전하게 다 드러난다. 그러면 아담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도록 창조된 창조물이고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시다.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형상이라 그러고 아담은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라 그러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형상 그 자체, 예, 자체이시고 아담은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형상이 됐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반영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이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잘못 이해하고 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동일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든 게 아버지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다. 예, 그런 차원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또 요한복음 14장.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그 아들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본질이 완전히 드러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100% 완전한 사람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완전한 형상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이것도 완벽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은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비교를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원래 이런 존재가 됐어야 된다. 그걸 보여주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뱀의 시험을 받습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여기에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이 그대로 나타나죠. 먹기에 좋고 눈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지혜롭게 뛰어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요한일서 2장 16절이 한 절로 이렇게 요약을 하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거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먹는 거, 그렇죠?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 눈을 즐겁게 하는 거고 지혜롭게 해서 하는 건 인생의 자랑이거든요. 세상에 인간에게 닥치는 시험은 이 셋으로 요약이 된다. 근데 아담은 여기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 가니까 마귀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 와서 통일하게 시험하지 않습니까? 돌들을 가지고 빵으로 만들어 먹어라. 육신의 정욕 이야기하는 것이 똑같은 이야기. 세상의 모든 왕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라야. 모든 거 다 보여주면서, 그래서 어떻게 안목의 정욕,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 얼마나 사람들이 칭송을 하겠어요. 인생의 자랑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층에서 뛰어내렸는데 살아남았다. 그거 뭐 엄청난 인생의 자랑, 죽을 때까지 되지 않겠어요? 그걸 하라고 지금 마귀가 하는데 예수님이 끄떡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록된 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됐다. 넌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아담을 걸려 넘어뜨린 그 세 시험을 예수님이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이렇게 돼서 첫 아담이 실패한 거를 마지막 아담이 와서 회복하는 그런 걸로, 그런 걸로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마지막 아담 아니면 둘째 아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아담 안에서 인간이 타락하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 안에서 그 인간에게 회복의 길이 열려서 예수님이 길 자체가 되시는 그런 일을 아침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시험에서 실패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을 시켰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시험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온 천하에 완전하게 드러내 보여주셨다. 그런 차원에서 첫 아담, 마지막 아담, 이게 형상, 요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 거고 하나님의 형상 자체시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은 거죠. 그래서 아담은,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렀는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뜻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형상,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게 무엇인가를 실제로 몸으로 보여주신 그런 분이다. 자, 그러면 이런 그 형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 세상에 창건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한 몸을 마련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얘기했는데 10장 히브리서가 하여튼 엄청난 거예요. 이거 한번 여러분이 좀 읽으시면, 히브리서 10장 5절에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몸을 예비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 이거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몸을 예비하셨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참 사람으로 오시는 그런 일, 성육신의 신비, 이 안에 또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려면 그러면 사람이 볼 수 있는 무언가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몸을 세상에 창건 전부터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의 목표는 죄로 인해, 타락으로 인해 손상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가 예수님 믿은 사람이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면에서 새로운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3절은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상된 그런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는 거, 이게 하나님 구원의 목표다. 그래서 성화는 단지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점점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렇게 돼서 마침내 우리가 부활의 영광 해서 이제 영화로운 그런 몸을 갖게 될 때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된다. 여기도 지금 또 형상 얘기가 첫사람 마지막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영화로운 몸을 갖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처럼 그런 그 몸을 갖게 될 때 그때 뭘 갖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을 지닌다는 거예요. 퍼펙트한 그 형상을.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바르게 다스릴 이런 책임도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른 그런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줬으니까 뭘 해야 돼요? 양심의 자유, 그렇죠? 신앙의 자유,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런 본질적인 자유,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그냥 개인이 거룩해지는 거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와 선을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그냥 자유를 말살하기 위해서 한번 뭐 국회 청원이 있고 그러면 가서 열심히 참여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자유와 양심의 자유 이런 걸 줬으니까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는 거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거룩하게만 살겠습니다 그리고 세상하고 단절하고 고립된 삶을 이 절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맡겨줬잖아요. 대리자로 이 세상을 제대로 치리하고 내가 준 이런 자유와 질서 이런 거를 지키며 살라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요새 이제 교회사도 공부하고 정교분리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 1525년에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물에 빠뜨려 죽이고 하는 거 이런 거를 마다하지 않고 성경대로 믿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게 1791년까지 이어지면서 그래서 결국 미국 헌법에 국교를 세울 수 없다. 국가가 종교의 자유로운 활동을 금지할 수 없다. 그런 법을 세울 수 없다는 여기까지 가서 도장이 딱 찍힐 때까지 무려 한 266년 동안 이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립 침례교회를 하면 절대 안 된다. 고립, 세상하고 고립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잘못된 거 적극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막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다. 초대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했고 그 이후에 성경 신자들이 다 그렇게 해서 인류 모두에게 양심의 자유를 가져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성화의 일부분이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교인들이란 사람들이 가서 동성애 낙태 차별금지법 종교 뭐 법인 해산법 하는 자들한테 가서 다 표를 주고 그리고 뭘 했는지도 몰라 본인들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나라를 살려달라고. 아니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뭐 꼭 정치인이 아니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투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올바른 정치인 뽑고 하는 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책임을 따라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고 애쓰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존하고 드러내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행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질서, 뭐 헌법 있잖아요. 헌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헌법에 반대되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투표로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 세상에서는 어떤 특정한 제도, 그게 하나님 나라 그 자체는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제 이거 인간이다 만든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이 만든 것 중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인간의 자유를 가장 많이 보장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 안에 그거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들어있다. 제가 한번 soul competency, 영혼의 역량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역량을 줬으니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다. 그래서 사람의 창조는 단순한 그런 어떤 생물학적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이 땅에 나타내시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진 그런 창조였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무엇인가, 누구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담은 그 형상의 시작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형상 자체다. 정확한 형상이시다. 이거를 기억하면서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으면 그러면 아담만 보면 안 되고 어디까지 봐야 돼요? 예수님까지 봐야, 그래야 사람이 원래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일부만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럼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럼 왜곡된 이와 같은 해석에 이제 빠지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형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